예, 빌립보라는 이름은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아버지 이, 그 빌립포스라는 필포스 2세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 저 위쪽 본도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렇게 무시아 지방으로 갔는데 어느 날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금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저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그 네아폴리 항구를 들어가서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유럽의 첫 성, 이 유럽의 첫 복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빌립보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의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옥중 서신답지 않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그 전한 메시지가 기쁨이라는 그 메시지가 19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이제 1장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그랬고 2장 18절에서는 또한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래요. 4장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그 흐르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죠.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감옥 안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그 편지 속에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19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또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기쁨의 서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왠지 좀 그 마음이 기쁘다 그럴까요? 즐겁다 그럴까? 다른 서신이나 다른 성경을 읽는 것에 비해서 좀 바울의 그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7절에서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이 참 따뜻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네가 내 마음 안에 있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 이 빌립보서는 참 우리에게 따뜻함 그리고 기쁨을 전해주는 책이구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은 이 환경을 극복하는 이 기쁨을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늘 1절에 그렇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면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 바울의 고향에 가까운 그곳에 있을 때에 만난 제자이기도 하고 또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이 목회자였죠. 나중에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종. 예. 종이라는 말을 사실은 노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고 이 헬라어로 말하면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종, 그러니까 노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께 매여 있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낮아지심 종으로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런 표현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종으로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 자체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 종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주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종이라는 그런 이 단어이고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인생이죠. 꽤나 잘 나갔던 인생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처럼 여겨버렸다.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똥처럼 여겨버렸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서 죄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든지 사단에게 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병기 하나님께 속한 이 그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아무 종도 아닐래 나 그냥 중간에 있을래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내가 종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아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아, 종이라는 단어는 내게 참 유익한 단어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는 그런 단어로 참 서신서마다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높이고 나를 종으로 낮출 때 내 삶의 문제와 고민도 단순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 그래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청직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몸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3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하고, 이 관계, 이게 바울과 빌립보 성도 간의 관계였습니다. 항상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이런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나오느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쁘게 기도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함께 했습니까? 주의 복음에, 주님의 일에 함께 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기뻐했다. 여기 참여했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울은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의 씨를 뿌려왔던 것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이 복음을 위한 실제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제, 우리 코이노니아 그러면 교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함께 힘써 일써왔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에 입대해서 전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막 힘써서 했던 것 때문에 전우회가 생기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같이 힘써서 주의 복음에 그렇게 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참여, 그런 코이노니아로 인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나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실행이 없다면 내 믿음 또한 구원받은 그냥 느낌 정도에 끝나버리겠죠. 그냥 기쁨이 아니라 아, 나 구원받았다 이런 느낌에 끝날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되는 것은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 교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이 코이노니아가 분명해질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따뜻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또 따뜻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동참, 주의 일에 그냥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짐,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로 겸손하게 섬길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 교제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종이라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전부 다 주인 되니까, 전부 다 내가 주인 되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화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종이다.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보다 항상 다른 사람이 더 낫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낫게 보는 이 마음.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 속에 시작하신 이 구원이, 구원이라는 이 착한 일을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가서 기어코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 구원이라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확정된 천국 티켓을 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고난에 줄곧 동참해온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면서 지친 그들이 포기하고 이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7장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정말 절망 나락으로 빠져가는 사도 바울이 딱 그 확신을 가진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연약하여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죄에서 사망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은 만유 인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놔두면 그냥 물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게 있죠. 에드벌름. 그 안에 수소를 넣으면 이 만유 인류의 법칙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만유 인류의 법칙 같은 그 법칙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이 떨어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법칙을 이기는 법칙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하다가 이 법을 깨닫고 나중에 8장 끝에쯤 가보면 8장 38절 39절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은 천국 티켓 행을 너희가 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갈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이다 라는 격려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완전히 넘어지지 않냐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것이 오늘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지금 착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의 그 착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면 우리 안에 지금 착한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착한 일을 지속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게 사도 바울의 말,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오래전에 오니데스트라는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했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내 눈에 예수님의 콘택트 렌즈를 끼고 보게 해주십시오. 내 귀에 예수님의 보청기를 끼고 듣게 해주십시오. 내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 판막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생각나는데 그런 마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생각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10절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해진 이 빌립보 편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